오늘 아침 말씀 시작 전에 저는 호프 교회 역사에 관해 잠깐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건물은 다섯 번째로 이전된 장소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 교회는 1986년에 시작했는데, 당시 파라이스에 있는 한 가정에서 예배를 짧은 기간 드렸었고, 이후에 리젠시와 앤필드 로드에 있는 스콧 홀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켄싱턴 파크에 위치한 켄싱턴 스페셜 학교로 옮겨서 예배를 드렸었었고, 이두 건물 모두는 현재는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몇년전 이곳 베포드 파크로 이전하기 이전까지는 네 번째 교회 건물은 우리 대부분이 익숙한 스톤 맨션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제대로 된 강대상과 성찬 식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찰스 요 형제님께서 일을 맡아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강대상과 성찬 식상을 그분께서 매우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강대상이 특별히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당시 이 강대상의 높이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호프 교회의 강대상이 다른 곳에 비해 꽤 낮은 편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 당시 정기적으로 예배 인도 임무를 맡았었던 교회 리더 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키가 좀 작으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바로 윈스턴 형제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형제님의 모습이 높은 강대상에 완전히 가려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강대상이 다른 곳보다 꽤 낮은 높이로 제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은 윈스턴 형제님의 아내 되셨던 불과 몇주전 소천하신 크리스토벨 자매님께서 제 생일에 선물로 주셨던 옷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소천하신 윈스턴 형제님과 지난 월요일 장례식을 치른 크리스토벨 자매님 부부와 관련해서 저는 이처럼 여러 소중한 기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분을 통해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드리고, 제가 천국에 가는 날 예수님과 저희 가족 및또 분명히 이 윈스턴 형제님과 크리스토벨 자매님 두 분을 다시 뵙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일련의 설교를 오래전에 시작했었습니다. 이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전까지 우리는 처음 여섯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었는데,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에는 사랑, 희락, 화평인 이세 번째 그룹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인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크리스천 한 개인으로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이제 이전에는 저희가 처음 여섯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이 믿음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믿음과 충성의 관계는 나무의 비유에 볼 수 있는데 믿음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라면 그 뿌리의 근거에 외부로 자라나 눈에 보이는 나무의 줄기 및 가지인 행위가 바로 충성입니다. 즉, 믿음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충성된 행위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의 경우 현대 번역서도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faith 대신에 faithfulness를 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때쯤에는 여러분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신자의 삶은 먼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아멘. 또 매우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도 강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 믿는다, 신뢰하다 등의 단어들을 매우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배당에 나와 계신 분들께서는 교회 좌석에 앉아 계십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아마 조금 더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의자들에 앉아 계시다는 그 자체가 그 의자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 즉 그것이 여러분을 받쳐줄 것이라 신뢰하시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즉 여러분께서는 이 의자들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앉아있도록 받쳐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검사하려거나 혹은 그것이 충분히 튼튼한지 앉기 전에 검사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께서 비행기에 탑승하실 때 물론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행기 여행을 하시는 일이 잘 없으시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그 비행기에 탑승하실 때 그 기장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정확히 데려다 줄 것이라 믿으실 것입니다. 즉 여러분께서는 그 기장을 믿는다고 혹은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목사님께서 이 비행과 관련해서 어려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 것을 압니다. 저는 제가 처음 멜번 방문은 여기 호주의 멜번이 아니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멜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론 이는 기장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혹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늘 바로 그렇게 하셔서 지옥에서부터 건짐 받으시고 천국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의자에 믿고 앉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둘째로 신자의 삶은 믿음을 통해 지속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즉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들의 이름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고 무언가가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믿음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소개해드리면 이는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 그대로 믿는 것이라는 정의입니다. 주일학교 노래 중에서 Faith is just believing 이라는 믿음은 그저 단순히 믿는 것이다 라는 주일학교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노래에 익숙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일곱 가지 정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8절에서는 또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선생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학창시절의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유치원 선생님은 기억할 수 없지만 저희 초등학교의 한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스 서클이었습니다. 저는 2, 3학년 때, 제 시절에는 그때 서양의 경우 2, 3학년이 합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에 학교를 다녔었고 저는 2학년 수업보다는 3학년 수업에 더 귀를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그것이 더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이는 우리가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더 기간이 가까울수록 많은 선생님들을 또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생님이 계십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가르쳐서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그 8절에는 또 후반부에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실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호주로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싱가포르에 있든지, 말레이시아에 있든지, 혹은 중국에 있든지, 홍콩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으십니다.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뿐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직접적인 말씀은 공간적이기보다는 더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다음 주에도 또 다음 달에도 또 내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관찰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아멘. 또 이사야서 41장 13절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즉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루세이 모건이 지은 시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때때로 나는 까닭 없이 슬퍼지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치 온 세상의 짐들이 내 작은 마음에 전부 올려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바르게 하시는 그분께서 삶은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걷는 것이라 내게 가르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 길을 볼수 없을지라도 그가 나에게 할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길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가 알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가 내 연약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의 내일은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내게 절대 두려워 말라고 하셨고,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걸으라 하셨습니다. 언젠가 안개는 걷히고 눈부신 해가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언젠가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꽃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새의 지저귐을 듣게 되는 그 날이 되면 내 손을 그의 손 안에 두었기에 내 아버지의 손이 나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을 따라 걸을 수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용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믿음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인도되고 그 가르침에서 도움을 구하고 그 가르침과 함께 항상 함께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에 따라 살아갑니다. 즉, 신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서는 반드시 충성됨이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먼저 개인 예배와 공적 예배 모두에 충성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의 가정을 방문한 것을 기억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분의 부엌에 다다랐으면 그 식탁 위에는 성경이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성경 전체를 일독하셨습니다. 또 신약의 경우에는 두 번을 1년에 일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매년 그렇게 성경을 구약 성경 한 번, 신약을 두 번씩 일독하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은 11월의 시작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2021년에 새해 다짐을 생각해 보신다면, 성경 일독을 해 보시기를 강권드립니다. 만약 성경 일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일 3장씩, 그리고 주일에는 5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신다면 무리 없이 어렵지 않게 1년 안에 성경 일독을 이룰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즉, 우리신자들은서로돌아보며사랑과선행을격려하면서모의기를폐하는어떤사람들의습관과같이하지말고오직권하여그날이가까움을볼수록더욱그렇게합니다지금코로나상황때문에어떤분들은여전히가정에서예배를드리고또어떤분들께서는아들레이드의경우이렇게교회예배당에나와예배를드릴수있으십니다저희는모이기를할수있는한힘써야하며함께예배드려야합니다예배드리고하나님을높여드려야합니다여기서다니엘성경의구약의다니엘을떠올리게됩니다다니엘은사자굴에서하나님의도움으로인해목숨을살아났습니다다니엘서6장을보게되면다니엘이다리오왕이겪었던이사자굴이어떻게가게되었는지에관한그연유를알수있게됩니다다니엘의경우다리오왕의신임을받아서총리로임명되었었습니다그런데그를시기하고질투하는다른고관들이어떻게다니엘을공격을할까계략을세웠습니다그래서그들은왕에게앞으로30일동안왕외에다리오왕외에다른신이나다른사람에게기도하는자는사자굴에던지는법을만들자고건의했고왕은이를별다른생각없이그렇게하자고동의했습니다그런데다니엘은그법에따를수없었습니다다니엘은왕의법보다하나님의법이우선이었기때문에하나님을예배하기를멈추지않았습니다다니엘서6장10절말씀이이를증거합니다다니엘이이조서에왕의도장이찍힌것을알고도즉그는자기가이런일을할경우에목숨을잃을것을알고도자기집에돌아가서는윗방에올라가예루살렘으로향한창문을열고전에하던대로하루세번씩무릎을꿇고기도하며그의하나님께감사하였더라고성경말씀이증거합니다즉그는이것이그가매일매일하던일인것을알수있습니다그는왕이 다른자를예배할경우기도할경우에사자굴에던져진다는그조서에도장을찍은것을이미알고도이를두려워하지않고여전히하나님께충성되게남아있었던것입니다즉우리는개인예배와공적예배에서도일관되게하나님께충성을대야합니다또우리는시험에빠지지않으므로하나님께충성되게행할것입니다고린도전서10장13절은말씀합니다사람이감당할시험밖에는너희가당한것이없나니오직하나님은미쁘사너희가감당하지못할시험당함을허락하지아니하시고시험당할즈음에또한피할길을내사너희로능히감당하게하시느니라아멘하나님께서약속하셨습니다우리에게감당하지못할시험을주시지않는다고약속하셨고또우리에게피할길을내신다고약속하셨습니다시험당하는것자체가죄는아니지만그에굴복하는것은죄입니다심지어예수님께서도시험당하셨지만그는죄짓지않으셨습니다이와관련해서호레시오팔모는한글찬송으로는너시험당해라고번역된찬송가395편을지었는데오늘이자리에서그1절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너시험을당해범죄치말고너용기를다해곧물리쳐라너시험을이겨새힘을얻고주예수를믿어늘승리하라우리구주의힘과그의위로를빌라주님이내편에서서항상도우시리이렇게그찬송가의1절이끝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또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 영어 기절에서 스튜어드라고 맡은 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일하는 자들, 임무를 맡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분자들, 자기의 어떤 교회로 따지자면 충성되게 교회에서 봉사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 일을 실제로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에는 더 많은 봉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부르신다면 이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또 현재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을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다시 우리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거지와 그 이후 청소를 담당하라고 부르신다면 이에 즐거이 순종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직업 대신에 전 시간을 들여서 그분을 섬기라고 부르신다면 이 부르심에 즐거이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은 증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대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기를 그만하곤 하는데 사실 이는 9절 말씀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로는 go, 가라고 하셨고 한글 성경에서도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위해 섬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에 즐거이 순종하시겠습니까? 또 믿는 자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수호하고 높이며 하나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유다서는 오직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믿음에 감사하십시오.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복음의 메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메인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섯 가지 수사 의문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수사 의문문은 진정한 의문문이라기보다는 강조를 위한 것입니다. 즉, 그가 실제 그 답들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답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의문조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고 묻습니다. 즉,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라고 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우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화는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태양과 동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어두운, 깊고 어두운 동굴과 밝게 빛나는 태양 말입니다. 동굴이 태양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태양이 그래, 그럼 이리로 올라와서 빛을 보렴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동굴이 올라와서 태양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빛이구나. 너무나 밝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태양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어둠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자 동굴이, 아, 그러면 너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 깊고 어두운, 이 어두움을 맛보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떠니 했고, 또, 그래서 태양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그 동굴에 다다랐을 때 태양은 빛이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어떠한 어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즉, 빛이 가운데는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여기서 영어 성경의 벨리알은 한글 성경으로도 벨리알이어 되어 있는데 이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될수 없다입니다. 넷째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상관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물었습니다. 즉, 그럴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다섯 가지 수사 의문은 모두 그 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이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이 말씀합니다. 먼저 첫째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적용해 볼수 있는 가르침인데, 먼저 교회 리더십에 대해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 어떤 분을 초대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지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믿지 않는 자, 신자가 아닌 자를 교회 강대상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는 우리의 결혼과 관련해서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혼인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자와 결혼을 하고, 또 불신자들 간에, 또 불신자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호프교회에 출석하셨지만, 이에 다른 주로 이주하시면서 멜번으로 이주하시면서 또더 이상 호프교회 나오시지 않는 형제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은 하는 동업자를 알고 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동업을 하시던 중에 크리스천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하신 뒤에 그분은 그 사업에도 크리스천의 원리나 가르침 그 원리들을 적용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러한 점에서 그 믿지 않는 다른 동업자와 함께 할수 없음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사업을 함께 하지 못하시고 결국은 따로 나뉘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맬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둘째로는 우리 신자들은 그들 중에 나와서 셋째 따로 있고 또 넷째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점은 이미 믿지 않는 자와 혼인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또두분다 믿지 않는 자셨는데 한 분께서 결혼 생활 중에 회심을 하셔서 신자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믿는 지 않는 자는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로 우리 신자들이 할 일에 대해서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섯 가지 수사 의문문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이를 정리해보면 우리는 먼저 개인 예배와 공적 예배 모두에서 하나님께 충성으로 임해야 하고 또 둘째로 시험에 빠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해야 되며 그리고 셋째로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또 넷째로 믿는 자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수호하고 높이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도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매일의 삶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겨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